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 것에도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비핵화를 원했다며 그래서 자신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관련해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 신뢰를 키운 것만도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고 이는 대립과 갈등을 끝낼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한반도 체제가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잠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응우엔 수원푱 총리와 응우엔 티킴 응원 국회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저녁에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전쟁 영웅 열사 기념비와 호치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묘에 헌화한 뒤 차량으로 중국 접경 지역인 동당역으로 이동해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정오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낸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낸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이 표결로 통과시켰지만 3인 유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낸 결의안은 표결에서 4표를 얻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결의안에서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식료품과 의약품 원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정 불안과 경제 위기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의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국무부는 대테러 보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빈 라덴의 아들 하지마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하지마 빈 라덴이 인터넷에 올린 음성과 동영상을 통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을 선동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마의 아버지 오사마 빈 라덴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지도자로 9.11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에 숨어 살다가 지난 2011년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개 수역으로 남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남중국해가 필리핀 등 주변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해당 수역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히면서 북한과의 추가 회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일부 해제였다며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미국의 주요 언론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 트럼프식 외교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고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is message to North Korea was, "We would like to trust you, but we're going to verify everything."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고 일요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 대화의 목적을 북한의 비핵화로 거듭 규정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추가 회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기대했던 만큼 멀리 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같은 성격의 나라를 대할 때는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역량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며 두 지도자가 실제로 만날 때까지 어떤 합의를 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준비 작업을 거쳤고 우리는 이번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었으며 내일 곧바로 이 일에 다시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60일에서 90일 동안 실무급에서 기를 치운 뒤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또 한 번 큰 스윙을 하길 기대했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최종 단계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만들 수 있길 매우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를 떠받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것이라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먼 길이라며 먼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미북 실무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머지않아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분한 일치를 목도해왔고 두 정상 간 선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거듭했다면서 이는 좋은 일이고 기둥이자 토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정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을 들었을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핵시설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가 협상 과정 내내 제기됐었는지 아니면 막판에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 양측 모두 무엇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기서 큰 쟁점은 비핵화 달성이고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며 결국 이를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일부 해제였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심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건 부분적인 제재 해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회담이 결렬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을 끝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나 유엔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북한은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게 북한의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현 신뢰 수준을 볼 때 이것이 현 단계에서 북한이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군사 분야 조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분적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하고 핵미사일 시험의 영구적 중지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겠습니다.
리 외무상은 하지만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자신들의 제안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하기 힘들다며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의 로정에 반드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앞서 회견에서 북한은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변 외에 우라늄 시설 아니면 기타 시설 해체 등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낡고 추적이 쉬운 영변 핵시설이 아니라 협소한 곳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쉽게 숨길 수도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관건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협상 결렬 뒤 나온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진입 파악도 힘들어 앞으로 협상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노이에서 비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절제된 톤을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설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결렬된 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동의했지만 제재 해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이런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민생과 관련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나온 양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핵심적인 차이는 제재 해제의 수준인 거죠?
예, 그것과 함께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에 대한 설명도 다릅니다.
예.
리영호 외무상은 자신들이 영변 내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모든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검증을 받아들일 것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제재 문제와 관련해 북한 측이 기본적으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원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지금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미북 양측의 실무 협상에서 합의안이 마련됐었다는 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합의안에 제재 전면 해제가 담겨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무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폼페오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제재 해제는커녕 일부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매우 유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대북 상응 조치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조차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원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일부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전면적인 해제 요구로 받아들였음을 내비치는 설명입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는 상당 부분이 유류와 외화 차단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 서로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그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반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기자회견 얘기를 해보죠. 북한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대해서 미국의 설명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것 이례적인 일이죠.
예, 대부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만을 토대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론들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합의를 안 한 것이 나쁜 합의보다 낫다고 주장을 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 결렬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미북 관계가 다시 이번 일 때문에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요.
네.
북한도 그런 바람을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결렬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추가 회담 조만간 열리게 될까요?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폼페오 장관은 추후 실무협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네.
또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자신들이 먼저 미국 측에 회담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협상이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해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에 대북압박 캠페인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애초부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the Kim regime is not ready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존슨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2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해 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안타깝다며 그랬다면 그 대가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되는 경제적 진전이라는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없앨 의향이 없는 이상 미국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 군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합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한 걸음 물러났다며 현명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is message to North Korea was, we would like to trust you, but we're going to verify everything you do and everything you say, and we're not going to give up.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고 싶지만 모든 행동과 말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결과를 보기 전까지 어떤 제재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어 의회는 제재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북한이 문명화된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코넨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거래보다 자리를 뜨는 쪽을 선택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길을 걷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본 것은 핵무기를 내건 아마추어 시간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당시는 물론 이번에도 외교적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what we saw in Vietnam is amateur hour. But with nuclear weapons at stake.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올려줬을 뿐 아니라 대북 제재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북 압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킨 상원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 미어의 죽음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독재자가 모르는 사이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에 베트남 공식 우호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에 머물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정을 다소 앞당겨 2일 오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국회 방문 등을 한 뒤 2일 호치민전 베트남 국가주석묘에 헌화한 후 오전 10시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애초 2일에 있을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의 회동을 1일 저녁 만찬으로 대신하고 귀국을 앞당긴 겁니다.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중 예상됐던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 시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2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결렬 뒤 숙소로 돌아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쯤 베트남 주석궁 환영행사에 나타난 김 위원장은 베트남 관리들과 악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는 기대가 컸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1박 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단독 확대 회담을 했지만 제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결렬됐습니다. 회담 개최국인 베트남 정부는 하지만 회담이 실패한 게 아니라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웅우엔 수원푹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건 회담 실패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복잡한 세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북 정상 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 총리는 베트남이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위해 계속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회담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베트남이 개최했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보다 50배나 많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공식 친선 방문 시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두 나라 관계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국영 BTV는 호찌민과 김일성 주석의 과거 회동 사진과 영상들을 소개하며 두 나라 수교 69년의 역사와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 관광을 신청하는 베트남인들이 늘고 있다며 한 여행사는 올해 베트남인 1,000명이 북한을 관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여행사들은 4박 5일의 북한 관광에 미화로 1,200에서 1,400달러가 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 개최로 하노이가 세계적인 관심과 평화 도시로 거듭났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설치한 국제 미디어 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회담 내용보다 베트남 관광 홍보 영상을 거의 24시간 내내 보여줘 많은 외국 기자들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속도가 자주 느려지면서 영상이 자주 끊겨 회담 관련 속보를 보내거나 기록하는 많은 기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은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공산당 지배국가로 언론과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은 아주 열악하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하노이에서 비엔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아무런 합의 도출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식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를 원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추가 진전 여부에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오랜 적대자와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내세우려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대한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회담에서 상반된 입장을 서로 확인한 만큼 추가 진전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 실패 원인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외 다른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 측의 해제 요구 등을 거부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분석을 이용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핵탄두를 30개에서 6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무군 난제를 해결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고자 하노이로 날아갔지만 은둔의 독재자가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무능력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 밖의 협상 결렬은 1년 넘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동안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을 인용해 이번 협상 결렬이 개인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의존과 준비 태만을 부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야 하는 합의에 집착하지 말 것을 조언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대통령 개인에게는 재앙이며 미국의 위상에는 흠집을 냈지만 제재 해제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나쁜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NBC 뉴스는 이번 협상 결렬이 김정은의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군축 약속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일부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전문가들을 안도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모호한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고 풀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외교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거래 조건을 들고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협상장에 들어왔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이견은 실무 협상에서 조율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혹독한 비판을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나쁜 합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비핵화에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로 접근 방식을 바꿨음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기술 외교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실패가 즉각적인 재난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며 현상 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 같은 충동적인 양보를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또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인용해 통상 정상회담을 위해 엄청난 실무 준비가 수반되지만 이번 회담에선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 부회장의 기고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이 승산도 손해도 없이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 라파노 부회장은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행동 전에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는 새삼스럽지 않으며 김 위원장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뭔가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만큼 판을 깨거나 북한이 다시 도발적인 행위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겐 자신의 상대가 진지한 협상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전 세계적 위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판돈 큰 회담이 제재를 둘러싼 대치로 전혀 뜻밖의 결과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밀리에 다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변만 다룬 합의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두 나라 간 협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결렬을 무릅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3월 중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협상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출석에 대한 압박 속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면서 회담 결렬은 트럼프식 협상에 오점과 의문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합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문과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27일 법원이 요청한 서류 5건과 함께 부속 서류 형태로 1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6월과 11월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올해 2월 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문건들은 당시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승조원들과 가족들의 진술서와 푸에블로호 납북 당시 미 정부가 작성한 비밀 문건 그리고 관련 보고서 등입니다. 다만 승조원들의 진술서 등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봉인 처리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제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지난 2008년 일부 푸에블로 승조원들에게 내려진 미 연방법원의 승소 판결문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미 법원은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메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출된 판례 중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오토 원베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측에 보낸 소장과 한글 번역, 관련 우편 기록 등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 지난해 3월 13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소장을 평양으로 보냈으며 김이라는 인물이 같은 해 4월 8일 이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재판에 대한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피고 측의 변론이 없는 궐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문건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승조원들이 승소 후 신청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각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종 승소 금액의 13.66%였지만 2019년에는 4.2%로 줄어들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처럼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1,000페이지가 넘는 관련 문건을 제출하면서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최종 판결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가 약 1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체 배상금 액수는 과거 북한에게 내려진 역대 배상금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승조원과 가족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을 구분해 각각 A와 B 그리고 C 그룹으로 나눴으며 이들이 각각 49명과 91명, 3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군무원 등 80여 명은 지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북한의 억류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승조원들은 당시 구금 기간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VOA Washington.
봄을 맞아 VOA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문이 열립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영화 속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흘러나오던 주옥 같은 곡들을 만나보는 새 프로그램 영화 동네가 매주 방송됩니다.
It was like magic.
Here's Lupus in Seattle.
Who lives in Seattle?
지금껏 방영된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Tom meets Summer on January 8th. This is not a love story.
It's time.
폭소와 감동, 전문가들의 감상평, 그리고 감동을 더해주는 영화 음악까지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과 월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과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베네수엘라 결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켰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중국 양회가 3일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10여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다음 주 연방의회에서 다시 증언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으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소식 들어보죠.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이 모두 부결된 거군요.
네, 유엔 안보리가 28일 이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제출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결의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네네.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은 이 같은 결과는 베네수엘라 사태 해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깊은 분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낸 결의안부터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결의안은 베네수엘라 야권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했고요. 또 베네수엘라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호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러시아에는 어떤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습니까?
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과 어떠한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결의안이 모두 부결된 거고요.
네, 이 미국에 낸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표결에서는 채택에 필요한 9표를 간신히 얻어서 통과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로 구성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죠.
네.
러시아 결의안은 4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특사가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입장을 밝혔네요.
네, 에이브람스 특사는 표결 직후 이제는 베네수엘라 민주화를 향해서 평화적으로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결의안이 부결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마두로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호하게 됐다며 이 결의안을 반대한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 대사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표결 직전에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부끄러운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안보리 회의장이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뭐 극명한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 등 약 50개국은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쿠바, 니카라구아 등은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며 이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또 한 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후안 과이도 의장을 왜 지지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해 5월에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거기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죠. 하지만 주요 야권 후보들이 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 마두로 대통령 정부가 방해했습니다. 또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였다는 것이 이 서방 세계의 그런 판단인데요.
네네.
미국은 각국 감시단이 참여한 가운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한 합법기관은 국민이 뽑은 유일한 합법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이 베네수엘라의 국제사회 구호품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죠.
네. 지금 마두로 정권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물자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는 인도적 위기 사태가 없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술책을 펴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정권은 베네수엘라와 접경한 콜롬비아와 또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동안 이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서 이 식료품 등을 조달해왔던 접경 지역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반면에 후안 과이도 의장은 지금 남미 국가들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네, 과이도 의장이 지난 23일 이 구호품 국내 반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콜롬비아로 이 국경을 넘어서 갔습니다.
예.
이 콜롬비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또 28일에는 브라질을 방문해서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과 만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1일 이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베네수엘라로 귀국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 의장이 출국 금지령을 무시한 채 국경을 넘었다면서 과이도 의장이 귀국하면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군요.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이 두 회의를 줄여서 흔히 정협, 전인대라고 하고 합쳐서 양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네.
올해 제13기 2차 정협은 3일부터 5일까지 또 13기 2차 전인대는 5일부터 진행됩니다.
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최대 정치 행사가 되는군요.
네.
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아까 정협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직인가요?
네, 중국의 국정 최고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기관 또 사법기구들을 지배하는 나라인데요. 이 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바로 정협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과 각 사회단체 또 소수민족 대표 등이 정협에 참가하는데요. 이들 8개 정당은 독립 정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직능 지역 단체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네.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중국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데요.
예.
인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갖고 있어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기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이 상설기관인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다음 주 양회를 앞두고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또 상무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뭐 상무회의가 열릴 때 어떤 주제가 정해지는 거죠? 어떤 것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번에 상무위원회 업무 보고서를 심의했고요. 이 대표들이 전인대에 제출할 안건의 초안을 채택했다고 이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상무위 회의에서 대표들은 특히 이 오염 문제 또 빈곤 퇴치에 대한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언론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다뤄졌는지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 환경 오염 해소, 금융 위험 방지, 질적 성장 재고 등의 이 네 가지 안건이 전인대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7인 지도 체제로 운영이 된다는데 사실상 중국 권력의 어떤 핵심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무위원으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에 리잔수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등 이 권력의 핵심 인물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네.
특히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2017년에 이 자리에 선출됐는데요. 시 주석의 이 최측근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또 리잔수 위원장은 27일 폐막식에서 시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잘 학습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양회 성공도 다짐했다고요?
네. 리 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합을 촉구했는데요. 양회는 중국의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군의 계획과 결정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정신과 단결, 결실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다시 연방의회에서 증언을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쉬프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코언 변호사가 다음 주 수요일 3월 6일에 다시 청문회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26일 상원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27일에는 하원정부개혁감독위원회, 28일에는 하원정보위원회까지 사흘 연속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네.
다음 주 청문회에는 이 러시아 출신 기업인 펠릭스 세이터 씨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세이터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 세이터 씨는 코언 변호사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이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일에 관여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세이터 씨는 코언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하원 정보위가 트럼프 그룹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하는 소유의 이 트럼프 그룹의 앨런 와이젤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 이 CFO 역시 청문회에 부를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구 책임자를 왜 부르는 걸까요?
네, 코은 변호사는 27일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와이젤버그 CFO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돈을 주고 입막음하는 문제를 와이젤버그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했다고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산을 부풀리는 등 이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와이젤버그 씨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8일에 비공개로 열린 하원 정보위 청문회 7시간 이상 계속됐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프 위원장은 청문회가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현재 조사 중인 여러 문제를 꽤 자세히 다룰 수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 정보위는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중점 조사하고 있고요. 하원 감독위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윤리 규정 문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클 코언 변호사, 뭐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총탄도 대신 맡겠다면서 아주 충성심을 보였던 사람인데
네.
27일 공개리에 열린 그 하원 감독의 청문회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언 변호사가 이날 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28일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에서는 코언 변호사의 공개 청문회 증언을 가리켜서 끔찍한 부정직의 나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기밀 취급 권한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쿠슈너 선임 고문에게 이 최고 수준의 기밀 취급 권한을 주라고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우려하게 됐고 또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쿠슈너 선임 고문이 기밀 취급 권한을 받는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12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13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14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풍산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8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3월 1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무 것에도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비핵화를 원했다며 그래서 자신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관련해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미북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 신뢰를 키운 것만도 의미가 있는 성과고 이는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고 이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한반도 체제가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나 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유엔 조사관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출범시킨 독립조사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군 저격수나 지휘관 등 불법 살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시위로 팔레스타인인 189명이 숨지고 6,000명 이상이 다친 바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시위대가 본질적으로 민간인들이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주변에 위협을 주지 않는 사람이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총을 쏴 이들을 죽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모든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개 수역으로 남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남중국해가 필리핀 등 주변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이 해당 수역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은 필리핀의 주권과 이익 그리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에게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국무부는 대테러 보상 프로그램의 하나로 빈 라덴의 아들 하지마 빈 라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하지마 빈 라덴이 인터넷에 올린 음성과 동영상을 통해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공격할 것을 선동했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마의 아버지 오사마 빈 라덴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로 9.11 테러를 주도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파키스탄에 숨어 살다가 지난 2011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세타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낸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낸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표결로 통과시켰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가 낸 결의안은 표결에서 4표만 얻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결의안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